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도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11월 3일 도쿄에서 시간이 없다. 정부는 부모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을 실현하라. 국민 대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국민 대집회는 가족회, 구출회, 북조선에 의하여 납치된 일본인을 조기 구출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의원 연맹 등의 주체로 개최된 것으로 납치 피해자 가족 외에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총리와 키아라 미노루 내각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도 참석해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 있었던 키아라 관방장관의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직책을 맡기 전에도 자유민주당의 납치 문제 대책 본부에서 임원을 맡기도 하고 납치 의원 연맹에서도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집회에도 해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가했습니다. 저에게 계기가 된 것은 제 고향인 구마모토현의 납치 피해자인 마츠키 가오루 씨의 존재였습니다. 오늘은 그분의 동생 노부 히로 씨도 오셨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마츠키 가오루 씨 등 납치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침 마스모토 루미코 씨의 언니이신 히라노 후미코 씨도 구마모토에 거주하고 계셔서 함께 계몽활동, 서명활동 등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후루야 케이지 의원이 납치 담당 대신이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만 마츠키 가오루 씨의 어머니 스나요 씨께서 쓰러져 병상에 누워 계셨을 때 후루야 대신을 끌어내 구마모토 현에 있는 병원으로 같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때 제가 아드님 가오루 씨를 반드시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힘겹게 누워 계시던 스나요 씨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밝아졌던 그 미소를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생전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참으로 분하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제가 이번에 이 직책을 맡게 된 것은 어떠한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며 저 스스로 전력을 다해 임해 나갈 결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총리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납치 문제 해결에는 국제사회와의 연계와 함께 일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총리의 강한 결의 아래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피해자가 자유를 빼앗기고 귀국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문제이며 일본 국민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지도 밑에 납치 문제에 대한 정부 내의 연계를 한층 강화함과 동시에 국내 각지에서 실시하는 행사나 국제 토론회, 해외 중요 인물과의 면담 등의 기회 때에 국내외로 알려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2002년에 5명의 납치 피해자가 귀국한 지 23년이 경과한 가운데 지금까지 납치 문제를 접할 기회가 적었던 젊은 세대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금년 8월에는 납치 피해자의 귀국 당시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젊은 세대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납치 문제에 관한 중학생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학생 토론회 등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습회를 개최하거나 납치 피해자 가족과 함께 활동을 하기도 하고 지자체의 활동에 참가하는 등 이러한 매우 든든한 움직임도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납치 문제 해결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지금까지 1923만 장이 넘는 서명도 받았으며 이것 또한 매우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 전국 각지의 역 앞이나 번화가 등에서 서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도 포함하여 납치 문제가 일본 국민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국내외에 알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정부로서도 깊이 공유하면서 모든 납치 피해자를 반드시 되찾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제가 마지막 납치 담당 대신이 되겠다는 결의 아래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자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가을철에 일본에서 가장 사랑받는 풍경 가운데 하나인 단풍과 일본 사람들이 단풍을 즐기게 된 유래와 역사, 그리고 제가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단풍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은 경험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일본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푸른 녹음이 우거지며 가을이 되면 산과 공원, 강가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가 붉고 누런 단풍으로 물들어 아름다운 풍경을 펼칩니다. 단풍은 단순한 자연의 변화가 아니라 일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가을의 상징 그리고 문화적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단풍을 즐기기 시작한 역사는 아주 오래다고 합니다. 고전 문헌 기록에 따르면 천년도 더 전인 헤이안 시대부터 귀족들은 가을이 되면 밖에 나가 단풍을 구경하고 시를 지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단풍을 찾아 산과 들러나가 그 아름다움을 즐기는 이러한 풍습을 단풍사냥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대의 귀족들은 단풍의 색을 자연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인생의 덧없음과 계절의 순환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시집에도 단풍을 소재로 한 시와 이야기가 매우 많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이미 그 시대부터 단풍은 일본 문화 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시대가 내려오면서 단풍을 즐기는 풍습은 귀족들만의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속에도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에도 시대에 들어서면서 도시의 발전과 함께 사람들이 여가를 즐길 시간이 많아졌고 에도의 거리에서 조금 떨어진 교외의 단풍이 아름다운 명승지에 나가 경치를 즐겼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의 절과 신사들도 산기슭에 자리 잡은 경우가 많아 가을철이 되면 경내가 온통 단풍으로 물들어 그 자체가 하나의 명승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랜 역사와 함께 단풍을 사랑해온 일본 사람들은 해마다 10월에서 12월 사이가 되면 전국 각지의 단풍 명승지를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일본 기상청에서는 단풍 전선이라 하여 일기예보처럼 단풍이 어디까지 내려왔는지를 매일 보도할 정도입니다. 또한 국내의 여행사들에서는 단풍 명승지를 소개하고 단체 관광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풍 구경이 일본의 대표적 가을 문화로 자리 잡아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북조선에서 살 때 단풍을 볼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민가와 가까운 산에는 나무가 거의 없고 공원도 드물며 단풍을 구경하는 문화 또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온 뒤 처음 맞이한 가을,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히비야 공원에서 우연히 단풍을 보게 되었을 때의 감동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도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히비야 공원은 1903년에 개원한 일본 최초의 서양풍 공원으로 개원으로부터 125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계속 사랑받고 있는 역사 있는 공원입니다. 공원의 화단에는 1년 내내 다양한 꽃이 피어나고 가을의 단풍 시즌에는 공원의 상징인 학의 분수와 운형 연못 주위에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색을 바꾸고 수면에 비치는 모습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그 모습에 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이 한데에 어우러져 만들어낸 자연의 풍경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던 그때의 감정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단풍이 단순한 나뭇잎의 색깔 변화가 아니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단풍은 햇빛과 바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간순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아침과 저녁, 맑은 날과 비 온 날의 풍경이 모두 다르게 보인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단풍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단풍을 통해 자연의 변화와 계절의 흐름을 느끼며 삶의 여유를 찾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붉게 물든 나무 잎을 보며 사람들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고 남은 날들을 되새기며 마음을 가다듬는다고 합니다. 단풍은 자연이 주는 쉼표와도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제가 일본에서 살면서 느끼고 있는 것은 북조선에서의 삶은 생존을 위한 연속이었기 때문에 꽃과 단풍의 아름다움을 느낄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어 일본과 북조선 사이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면 북조선의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유족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일본의 가을의 아름다움을 직접 보실 기회가 오기를 마음속 깊이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가을철 일본에서 가장 사랑받는 풍경 가운데 하나인 단풍과 일본 사람들이 단풍을 즐기게 된 유래와 역사, 그리고 제가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단풍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은 경험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해 주신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한미군은 11월 16일 날 자비엘 브란손 조한미군 사령관의 논문을 좀 보도자료로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그 논문 안에서 브란손 사령관은 전래에 우리는 그 조선반도를 좀 일본의 위에 놓고 있는 이른바 북반 3위의 지도, 노스 앞 마프란 그런 것을 좀 쓰면서 안전보장 환경을 좀 생각하고 분석을 좀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지만은 시점을 좀 바꾸고 일본을 좀 조선반도 위에 놓고 있는 이른바 톤반 3위의 지도, 이스트 앞 마핑이란 그런 것을 좀 해서 이런 지도를 좀 사용해서 생각을 한다면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우리 이른바 숨은 전략적 위성, 미국의 숨은 전략적 위성이라는 것은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브란손 사령관이 썼습니다. 촌레 북반 상위의 지도에 따르면 인도 대변 지역은 미국 본도에서는 그 먼데에 있어서 미군이 그 잠재적인 좀 분쟁 지역에 도달할 때 좀 간대한 좀 거리를 좀 전력 힘을 좀 투사 투입을 좀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시점을 좀 바꾸고 이른바 동반 3위 지도를 좀 본다면 전략적 상황이 전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사령관이 말했었습니다. 주한미군은 주가적인 지원을 좀 미국 본토에서 필요하는 이러한 그런 이른바 원반의 자산, 문제 있는 자산가 아니고 막 벌써 미국의 이른바 전선, 밤이선 그 이상 설치할 수 없는 그런 밤이선 안에 벌써 배치하고 있는 무대 이런 변력으로 그런 것을 좀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그런 식으로 볼 때는 북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러시아 극동에 대해서도 코스트 부담을 좀 간제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브란슨 사령관이 간절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반 3위 지도를 좀 본다면 한국, 일본, 필리핀 이런 3국의 전략적 삼각관계를 좀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알아들 수 있습니다. 그런 삼각관계를 좀 생각하면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북조선에 대해서도 유효적인 그런 대체를 좀 우리가 할 수 있다. 미국이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특히 브란슨 사령관이 강조했던 것은 한국이 북조선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너무 유효한 그런 부담을 좀 견제할 수 있는, 간제할 수 있는 이런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다. 너무 중요한 역할을 좀 다할 수 있다고. 그런 것을 좀 간절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시점을 좀 바꿔서 생각할 때 한국의 역할을 한 것은 대북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러시아에 대해서도 너무 유효한 역할을 좀 잘할 수 있다고 그것은 간절을 좀 했던 것입니다. 이 논문은 그 10월 말에 미한 순회회담을 좀 했던 그런 순회회담의 내용이 좀 발표된 같은 시기에 그 브란슨 사령관 논문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역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이 주한미군이라는 것은 대북조선뿐만 아니라 또 넓은 그런 전략적 그런 역할, 특히 대중국, 러시아,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북조선 다 좀 포함해서 그 나라들에 대한 대체를 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주한미군 미한 동맹의 어떤 새로운 그런 역할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그게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고 또 내년 돌아간다면 미정안의 순회 회담이 다시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정안에도 주한미군의 역할,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북조선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라디오 방송 시오카제에서 방송하고 있는 고향의 바람은 10월 27일부터 일부 방송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새벽 2시 5분부터 보내던 방송 시작 시간이 10월 27일 이후부터는 새벽 4시 50분부터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